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시면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를 하셨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하고 오늘 2차 헌금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에 재임하시게 되면서 몇 년도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15년, 14년쯤이었을까요? 재임하게 되시면서 그 자리에 대한 수락 연설을 하시면서 곧장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느님의 자비와 더불어서 그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첫 번째 내셨던 회칙도 자비의 얼굴이라는 그 회칙이 아마 첫 회칙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교황님께서 교황이 되자말자 그렇게 강조하셨던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냥 오늘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이라는 제목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일 한 번쯤 생각하고 자선을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자비일까? 물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이 자비라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어렵지만 이 자비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조금은 더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자비를 설명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는 그 자유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다는 것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뭐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어떤 장소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의 정치체제나 종교제도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좁아졌다가도 또 넓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그 자유가 머무를 만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자유는 어떤 공동체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만한 장소라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을 때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그 공동체가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건 어떤 정치의 모습인지 간에 이 자비라는 것은 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자유가 머무르기 위해서 왜 공동체의 바탕이 자비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의 첫 번째 자리이자 유일한 자리가 되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은 자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에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자유의 방향성, 이를테면 뭐 진리라든지 신적인 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사회 윤리법의 주제자로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하느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는 하지 마, 저렇게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의 방향성으로서의 하느님으로서 드러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 자체이신 자비의 모습으로, 더 쉬운 예를 든다면 복음에서 작은 아들을 마냥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하느님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하느님 자비의 가시적인 성사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주체성은 이 두 가지 영역 모두를 필요로 하죠. 한 가지는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인 법에 대한 자율적인 순종의 모습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느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자비를 통한 자유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오로지 선을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악을 행하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필요로 합니다. 지시는 받는데 그 지시를 매번 잘 실천하지는 못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유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비와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성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비와 용서가 바탕이 되는 공동체는 자유에게 여행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게 좋은 공동체, 자유에게 좋은 집은 그 자유가 자유롭게 나갔다가 다시금 무언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 너 이 집 한 발자국만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 하는 거랑 기다려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자유는 바로 이 여행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진리로서의 하느님은 정의로도 표현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사회의 정의는 그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의의 하느님이 더 강조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정의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자비가 없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참으로 힘들어지죠. 가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을 찾기 위해서 그를 평생 쫓아다녔던 형사 자베르가 그런 사랑 없는 사회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죠. 오로지 정의만 존재했습니다. 사회가 정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베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 안에서 권력가와 부자들은 법을 지키기가 쉬운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회의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진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베르에게 이 장발장은 단순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의 자비가 자베르의 그런 냉정한 정의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소설 속에서 이 배경이 되는 프랑스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장발장이 자베르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발장이 그 자리에서 그 혼란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베르를 죽이기만 하면 그 장발장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도 장발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베르를 살려줍니다. 오로지 냉혹한 정의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자베르에게 장발장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미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베르는 그 장발장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자살을 선택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듯 자유가, 이 자유의 다른 말은 그래서 인간이 되죠.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은 정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자유가 따라야 되는 진리의 존재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진리보다 자유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자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가 자유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서의 교회 역할과 자비로서의 교회 역할 중에 인간의 자유의 주체성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자비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 진리의 강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비의 교회 안에서 인간의 양심은 성숙하게 되고, 그 성숙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제시하는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리가 곧 자비이고 자비가 곧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모습은 자유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바탕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수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단 한 번의 죄도 없이 성숙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론 또 자신은 죄가 없이 성숙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과거의 자신을, 어렸을 적, 젊었을 적 시절의 자신을 망각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신이 믿는 진리를 강요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게 만들게 되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데는 뭐 여러 수만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주요한 길 하나가 바로 하느님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의 자비로 그 자비를 또 이웃에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